아멘. 우리에게 산업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은요, 유익과 손해, 이런 계산들이 빨라야 사실상 성공할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계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손해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인도받고 있는지, 예, 옳고 그름은요, 오직 말씀 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산업의 회복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산업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응답받는 어떤 산업인의 모습, 굉장히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산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자기가 하던 사업 다 내려놓고요, 전도자 따라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계산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 가진 중직자가 그 산업이 회복되는 것은 곧 세계복음화와 직결됩니다. 로마서 16장이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루디아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산업이요 곧 세계복음화였거든요. 여러분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곧 세계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 회복, 우리의 업을 회복해야겠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려면, 순서 아닌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 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을 가진 전도자요, 증인임을 여기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될 만큼 결론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매일마다 이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요약을 한다고 했지만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요즘 연약한 부분이죠. 근데 강단 말씀을 제가 계속 보냈는데요. 저두 분한테 답장을 받았어요. 강단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줄 목사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족하거든요. 제가 봐도 때로는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전달한 그 메시지 속에서 강단 말씀의 풍성함을 발견했다. 이게 매일매일 강단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걸 자기가 체험했다. 이런 그 답장을 주셔서 제가 더 힘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된 강단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 반석 위에 선포된 말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이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기도 다 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일정과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적어도 그 현장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죠. 이러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서 펴놓고 때로는 강단 말씀 페이퍼 펴놓고 뭔가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요. 이걸 영적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스케줄이 먼저 우리 삶 속에 되어줘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 되지 않으면 그 찬양처럼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에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반복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거든요. 일정이 있고 또 맡겨진 일과가 있습니다. 맡겨진 이 영적인 스케줄을 제대로 정리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때론 이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요, 정신없이 사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중직자분의 솔직한 고백 속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요즘에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걸 안 하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분명한 스케줄의 우선순위 위에 이 삶이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야만 모든 만남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를 제일 많이 흔드는 게 문제입니다. 위기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된 인생은요, 만남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회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선순위 속에서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될 만큼 영적인 스케줄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제가 어떤 분은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요, 그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참여하실 수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간표로 그분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제가 다 설명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시지 않는 게 눈앞에 그냥 보였거든요. 제가 말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 지금은 중요한 응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우선순위 속에 있을 때 영적 스케줄 위에 내 삶 속에 육신적인 중요한 스케줄들이 또 나의 하루가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유일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강단 결론에서 이면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나만의 어떤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임한 하나님이 곧 유일성이고요. 나의 업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유일성이고 이면 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면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면 계약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비 대학생 수련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모방할 수조차가 없어요. 이 이면 계약의 모습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이면계약 혹은 이면계약이 아직 없으시다면 정말 이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 그 우리 영산업인 모임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매주마다 한 주는 대면으로 한 주는 비대면으로 몇 명이 모이든 토요일 날 모여서 자신의 각자의 산업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산업 선교를 위해서 포럼하고 말씀 듣는 그 모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황경숙 전도사님을 비롯한 영산업인 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예, 앞으로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고 모든 중직자들이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발견하고 모든 산업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청년들, 또 예비 산업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신명기라는 책의 뜻 자체가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줌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되풀이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뭐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고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요 계속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고 새겨라. 우리에게 연말에요 교회 회복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절대 감사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내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현장의 관계 그리고 이번 주에 산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황 속에서 계속 회복을 말씀하셨을까요? 광야 40년이 회복의 시간표였습니다. 불신앙과 또 애굽의 노예 근성, 노예 체질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연말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건 뭐냐?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건너가 차지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쫙 펼쳐집니다. 절대로 외골수가 돼가지고 나 중심으로 갇혀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확장됩니다.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여러분의 회복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여지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그 선교관,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을 품고 때로는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현장에 파송될 수 있는 그런 선교관.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대안학교, 치유센터, 그리고 다민족 예배실, 이런 물론 단순히 장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확장된 응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세민요양병원 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점검이 안 되면요. 나는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맘대로 하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믿음 가진 우리의 불신앙을 사단이 계속 조장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는 사자와 같이 24시간 떠나지도 않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과 또 잘못된 우선순위를 각인시켜서요. 시간을 빼앗고 우리 힘을 빼앗고 경제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불신앙 분명히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과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겠습니다.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집어넣거든요. 오늘 예배대학생 수련회에서도 제목이, 주제가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왜냐, 우리 대학생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나름대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도전하고 그 엄청난 정보를 흡수해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가 99.9%거든요.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100%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비대학생 수련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대부분 참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참여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예, 대학교에 가면은 각 지역별로 전도를 두고 그 지역의 대학의 복음화를 두고 같이 고민하는 대학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뭐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요 전도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보이시거든요. 근데 렘넌트들 대부분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유 또 말씀 들어. 부모님들도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받고 결론 내리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그거 해봤자 이동하는 시간까지 3시간, 4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아까워서 렘넌트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많은 렘넌트들이요 잘못된 거 딱 각인돼서 4학년 딱 되면 불신자 돼서 졸업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다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잘못된 소리, 잘못된 메시지가요 넘쳐나는 곳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사단은 교묘하게도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유익되고 네가 잘되면 얼마나 좋아. 네 자식이 잘되고 후대가 잘되면 좋은 거잖아. 창세기 3장 5절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했거든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내 모든 선택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자. 예.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요. 예.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육신적인 이 유익을 두고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거든.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엄청나게 멋지게 포장되어서 전달될 뿐이지 결국 사단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영적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렘넌트고 중직자고 산업인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제 청년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소속돼 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면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착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 굉장히 똑똑한 후배한테 사기를 당해서 2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자기 명의로 누가 차를 샀어요. 자기는 산 적이 없는데 그 법정 소송해가지고 굉장히 손해 보면서 그 결론이 났다고 저한테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결국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친구가 원래는 막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막 말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조용히.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신 건 확실합니다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는 몰랐어요. 착하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인정받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눈이 먼 가롯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름은 얘기 안 하셨지만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예. 은 몇 냥이에요. 예수님을 넘긴다니까요. 제자로 처음에 서원하고 예수님 따라왔던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3년 내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고 엄청난 체험을 했던 그 가롯 유다가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 유익에 눈 멀어서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판다니까요. 엄청난 재산에 판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명예를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산업인 그런 전도자 그런 자리에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처럼 살지 말라고 쓴 그 성경이 전도서거든. 잠언서는 솔로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힘입어 쓴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성경이죠. 근데 전도서는요 후회가 가득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지구상의 이 대기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 왜 그거 따라가냐. 내가 그거 따라가다 망했다. 이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되고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갖춘다 한들 이 상태를 실패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더하시는 오력,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오력으로 채우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갖추고 싶어하는 그 성품의 모습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 예.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그 회개 아니거든요. 전도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방법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엄청나게 강조하신 분이 있거든요. 좀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어쩌다가 그분이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걸 봤습니다. 제일 위에다 그리스도의 피 적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논란이 됐었는데도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열매로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죽어 없어져도 될 만큼의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고백을요 베드로가 한 문장에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장 완벽한 고백인 거겠죠.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나라와 시대가 또 나의 가정과 현장과 나 개인이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것을 끝내신 한 분으로 선포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자들이다. 이게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강단은요,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이요, 막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헛된 인생을 살았던 실패의 영적 상태와 달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는 이사야서 6장 13절 어떠한 시대 재앙 앞에서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설 뿐 아니라 그와 영원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힘입어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때 모든 나라와 왕들이 너에게도 너에게로 나아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66장 18절에서 20절.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미 다민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사야서면 구약이거든요. 구약 중반인데 거기서 벌써 다민족을 얘기하고 계세요. 유대 사상으로 완전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징표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산업선교 회복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들이요 수레에 싣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 엄청난 재물을 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그걸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하는 영적 상태인 거죠. 여러분 문제 당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진 영적 상태를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 한 해를 두고 말씀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혜정 청년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 한 해 동안 강단의 흐름을 쭉 보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도 강단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셨구나. 예.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정리해야 되느냐? 강단의 말씀에 완전히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고요. 전 세계를 향한 또 본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또 렘넌트 주일 1부, 2부. 그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이신 그 모든 축복 속에서 정확한 전략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이 원래는 훈련 시즌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그 1월이랑 3월 사이에 수련회 한 12개 정도를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어린이 수련회부터 청소년 수련회 계속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렘넌트들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방학 때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학기 중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신학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이 굉장히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렘넌트들에게 이게 필요한지. 렘넌트들이 이 영적 상태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스템들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주어졌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표들이 다 펼쳐져 있는데, 참여를 안 해요. 예.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의 때를 따라서, 그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정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영적인 축복에 우리가 정말로 강단 말씀을 비롯한 영적인 축복과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집중은 뭘 포함하느냐? 버리기. 버리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목표로 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계획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흐름도 모른 채로 그냥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들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집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게 응답이 될 만한 그 말씀, 분명히 그것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응답이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요. 저한테 어떤 분이 기도의 방법을 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기도의 방법으로 그동안 기도해왔는데 왜 우리 교회는 기도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뭐 방언을 하건 어떤 뭐 무슨 산기도를 가건 상관없습니다. 기도원을 가셔도 괜찮고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셨을 때 그 방법들이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산기도 갔더니 내가 이렇게 방언기도 했더니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가장 평범한 모습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라고. 오늘 예배대학생 수련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이요, 세이빙 타임, 모든 것을 살리는 타임이요, 힐링 타임, 치유하는 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현장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들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요. 세 번째로 전도 정리입니다. 나의 동기, 목적 혹은 무감각해져 있고 또 무기력해져 있는 그래서 전도라는 걸 전혀 내 삶 속에 생각하지도 않고 목표로 두지도 않고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전도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현장을 두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삶 서밋은요 현장 없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실력 있다고요? 성적이 좋다고요? 사단 서밋 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 산업인, 특별히 전문인들, 오늘도 류광수 목사님이 카이스트를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자살 명소로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화하실 곳이거든요. 그곳에 우리 전문인들이 전문인으로 서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설 때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이 정리가 다 된 이후에 다른 것들을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고 육신적인 것들. 근데 이게 너무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영적으로 필요한 정리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에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두고 대전과 대전 주변의 네 곳 지역 복음화를 두고 중요한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어설프게 영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막 달려들면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요.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미래가 분명히 보장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내 새로운 시작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인도와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대학생 수련회의 결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는 노예 생활을요. 누가 봐도 망한 것처럼 보이는 노예라는 신분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을 복음할 비장의 카드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포로와 속국을 다니엘과 바울에게는 로마를 복음화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비장의 카드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또 우리의 잘못된 영적 상태로 보지 아니하고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상태 속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